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레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들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도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 달에 죽었더라. 아멘. 20세기 후반을 걸어서 더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풍부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보화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지고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지니 또 다른 사회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보가 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삶 가운데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가 참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여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정보가 진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 자처하며 사설을 쓰고 인터뷰를 하며 영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을 보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 혼합된 혼잡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언비어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물처럼 흐르고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말,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신만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참된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시드기야 통치 4년 다섯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성경은 그의 비참한 말로를 그립니다. 바벨론에 대항했다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이 모두 죽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본 마지막이 자신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남의 손에 죽어가는 것이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다가 그의 통치 11년 만에 망했으니 4년 차에는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냐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회중들 앞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기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수르에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짧은 문장에 나타나는 그는 예레미야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나냐를 지칭하는 선지자 히브리어가 한나비라는 단어인데 이는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의 정관사 더의 의미를 가진 하란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프라핏, 그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알만한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하는 예언이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리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그 나라가 망하여 사라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기물들을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에 위치한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물들이 사라져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미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매우 피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망해가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에게 기댈 수 없는 그 절망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니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이죠. 이 예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실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것이고 우리는 건강의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 희망의 날들을 바라봅시다. 얼었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한되고 억눌리고 일그러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아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얻어서 정말 온전한 영성을 가진 자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어제도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온라인으로 순장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순모임 할 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면하여 할 때와 같은 다이나믹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끝나고 나면 참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 팬데믹이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레미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예레미야는요 그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예언과는 다르게 나와 너를 포함하여서 이전의 선지자들은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서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 좋지 않은 내용들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에 더하여 한 수의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한 평화에 대한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가 진실한 예언자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마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콤한 꿀과 같은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려고 굉장히 큰 소리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려 말합니다. 내가 한 예언은 진실이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퍼포먼스에 능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퍼포먼스에 능하다는 것은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인기와 유명세가 있거든요. 당시의 국제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국제적인 정서를 살피는 것이죠. 바벨론의 동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집트의 동향은 어떠한가? 바라보니까 바벨론 내부에서는 반란의 움직임이 보이고 국제적으로는 반바벨론 대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내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집트와 손을 잡으라고 예언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인간적인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이 상황을 가만히 살피면서 이집트를 등에 업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물리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간이 2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순간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의 말씀을 조금 리퍼런스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기도는 하나의 바램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해서 같은 마음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으니 마찰이 생기고 결국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당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은 지쳐있고 분명히 자유를 원할 것이다. 그런 심리가 파악되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선한 의도에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영향력을 넓히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며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아버리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휘둘려서 그의 입맛을 맞추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더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저부터도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위로가 거짓말이라고 느껴진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로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있다가 다가가 거짓 선포를 합니다. 분명히 별 벌 주시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의 경고가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뒤집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고 혹시나 그분들과 적을 질까 싶어서 침묵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대중들 앞에서 하나냐로부터 수치를 당했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멍에도 빼앗기고 자신의 예언은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는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하나냐의 예언이 대중들이 그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어지니 그 말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는 비참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거짓말이라고 듣고 싶을 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전하라. 거짓 선지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전한 말씀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컨펌해 주시고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얻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다양한 말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분별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짓을 분별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그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과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아버지 그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당회와 교육자들, 모든 리더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저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하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